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핵협상 마감 시한이 오는 13일로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10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행동 계획에 필요한 기술적 단계를 밟고 있다며 협상 마감 시간을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존 케리 국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마주앉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는 몇몇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으며 진전을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 중인 이란 핵협상은 당초 지난달 30일이 마감 시한이었으나 이란에 부과된 유엔 무기 금수 조치와 이란 군시설에 대한 사찰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에는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5개국과 독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알샤바브 무장 세력이 10일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한 호텔을 공격해 적어도 3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호텔 안에서 여전히 총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호텔은 대통령궁과 정부시설이 위치한 모가디슈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장세력은 먼저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을 터뜨린 뒤 호텔에 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알샤바브가 정부관리 등을 겨냥해 지속적으로 테러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남미 볼리비아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10일 볼리비아의 팔마솔라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팔마솔라 교도소는 볼리비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2년 전 이곳에서는 조직폭력배들 사이에 폭력 사태가 발생해 수감자 36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800명 수용 가능 규모로 지어진 이 교도소는 지금도 5천여 명이 수감돼 있으며 5명 중 4명은 여전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곳에서 볼리비아의 사법개혁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현재 약 1,000명의 판사들과 300명의 검사들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뷰의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사당에 지난 50여 년간 개항돼 있던 남부연합군기가 10일 철거됐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인 장면을 보기 위해 의사당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였으며 이 가운데 흑인 등 소수인종들은 미국을 연호하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일부 보수층들은 남부연합기가 제거되는 데 대해 분노감을 표출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한 흑인 교회에서 백인 우월주의 청년이 난사한 총에 흑인 신도 9명이 살해되고 이어 범인의 집에서 남부연합기 사진이 발견되면서 비롯됐습니다. 남부연합기는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 존속을 주장하며 북부연합군에 대항했던 남부연합군이 사용한 깃발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의 정식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상하이협력기구는 서방국들의 동맹기구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된 것으로 러시아에서 10일 연례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인도는 상하이협력기구 정식 회원국 가입으로 같은 회원국인 중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 이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벨라루스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몽골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참관국 지위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네팔 등은 대화 협력국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과거 전임 총리 담화의 역사 인식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10일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정권의 담화 내용을 전후 70년 담화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북부 산간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편안한 한잠 주무셨습니까? 요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남부연합기 소식 자주 들으시죠? 흑인 인종차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이 남부연합기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미국인들은 더 이상 인종차별로 인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번 일이 미국인들에게는 역사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남북전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 치열한 전투에서 희생된 병사들을 기억했을 텐데요. 남북전쟁이 치러지는 4년 동안 군인 62만 명이 전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희생당한 군인 가운데 연고가 없어서 외롭게 버려져 있는 병사들의 유해도 꽤 있다고 하는데요. 전쟁이 끝난 지 한 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 한 노병의 유해가 미국인들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남북전쟁 후 무공훈장을 받았던 찰스 슈레터 육군 병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전장터에서 화려했던 공적과는 다르게 1921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독신으로 고독한 인생을 살았던 무연고 노병 슈레터 병장하고 동시에 그의 유해를 이전시킨 단체도 함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의 숨은 영웅들을 찾아서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미국 명예훈장 역사회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명예훈장 수상자들의 기록과 행방 등을 집요하게 추적하던 중에 이 슈레더 병장이 무연고자이고 또 공동묘지에 유해가 그대로 방치돼 있음을 알고 이 병장의 유해를 이장하려고 했었는데요. 연고자가 아니면 이장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오랜 시간 관계부처에 청원을 해왔다가 마침내 그의 유해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에 옮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손으로 감싸줄 수 있는 작은 나무 상자에 담긴 슈레더 병장의 유해가 미국 성조기에 쌓여서 미국인들의 존경심을 받으며 안장되는 장면이 주요 언론에 소개됐는데요. 전장은 누비며 공을 세웠던 그의 생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지만은요. 국립묘지에 모인 미국인들은 노병의 희생과 쓸쓸했던 삶을 기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이제라도 전우들과 함께 외롭지 않은 안식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라 짐작해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으로 주요 뉴스 알아보고 용어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 주간 유행물 오늘은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30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고요.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에서 26도, 낮 최고 23도에서 34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고 24도에서 34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요. 신의주 흐리겠습니다. 21도에서 31도 기온 분포. 개성은 구름 조금 끼겠고 24도에서 32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비지스의 Stayin' Alive 골라봤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인사관리처 전산망에 대한 공격으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발표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
남부연합기를 둘러싼 논쟁이 연방하원에서도 불거졌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공립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 평가한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인사관리처를 영어 약칭으로 OPM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OPM의 전산망에 뚫려서 전현직 연방 공무원 수백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 뭐 지난달 초에 발표되면서 충격을 줬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어제 나왔는데요. 세뇌관 정보가 원래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OPM 전산망이 지난해 두 차례 공격을 받았는데 예. 그 결과 모두 2,21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OPM 측이 29일 밝혔는데요. 새어나간 정보에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번호나 지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예.
참고로 이 해킹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훔치거나 프로그램을 망치는 일을 말하고요. 또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해커라고 하죠.
예. 처음에 발표가 나왔을 때는 피해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6월 초 발표에서는 전현직 공무원, 연방 공무원 42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나왔습니다.
예, 그럼 다른 해킹으로 거의 2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추가로 새나간 셈이네요.
정확하게는 2,150만 명입니다. 예. 그런데 두 번 공격에서 모두 피해를 본 사람이 360만 명이니까 겹치는 사람을 빼면 실제로는 피해자 수가 모두 합쳐서 2,210만 명이 되는 겁니다.
네.
좀 벗어난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저도 이 신상 정보가 털린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도 피해자가 전현직 연방 공무원들인가요?
이번에는 좀 복잡한데요. 예. 전현직 연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니 원래 이 OPM이요 연방 공무원과 관련된 기록하고 또 이들의 보안 등급을 관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정보가 새나갔다는 건 어떤 일인가요? 무슨 일인가요?
네,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무원들 신원조회 관련 정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공무원을 뽑을 때는 철저하게 신원을 점검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신원 점검을 할 때 뽑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전 직장 동료 같이 당사자를 잘 아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요구합니다.
네.
특히나 가족 외에도 이 친구나 전 직장 동료의 정보를 요구하는 건 이 사람들에게 뽑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미국에서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레퍼런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번에 이 레퍼런스에 들어간 사람들의 정보까지 털린 거네요.
맞습니다. 신원조회를 신청한 연방 공무원 1970만 명의 정보 그리고 이들의 가족 또 이른바 레퍼런스에 속하는 18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세뇌관 정보에는 또 지문 110만 세트, 또 개인의 자세한 재정 기록과 건강 기록, 그리고 신원조회 기록을 인터넷에서 작성할 때 필요한 암호 등도 포함됐습니다.
예, 그럼 이런 공격을 누가 했는지 밝혀졌습니까?
공식적으로 용의자가 누구라고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중국이 해킹 배후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네.
미국 정부는 이런 중국 배후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뭐 배후가 중국이든 어디든 연방 공무원들의 정보가 새나가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9일 기자들을 만나서 과거에 미국 정부에서 일했고 또 현재 일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일할 사람들에 대한 자료가 아주 귀중한 정보라면서 국가 안보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해킹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뭐 어떤 전문가들은 이 중국이 첩보 활동을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기도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안에서 중국을 위해 일할 간첩을 찾을 때 이번에 흘러나간 자료가 아주 유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어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정보요원이 누군지 파악하려고 이 OPM 점상망을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OPM 자료에 정보요원들 자료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알려진 바로는 미국 중앙정보부 CIA 같은 경우는 이 소속 요원들의 신원지의 정보를 따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해킹으로 손에 넣은 대사관 직원 명단하고 실제로 대사관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비교해보면 CIA같이 정보기관에서 나온 직원들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네. 자, 목요일에 나온 소식 때문에 또 OPM이 다시 궁지에 몰렸는데요. OPM 측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정보가 새나간 연방 공무원들이 신분을 도용당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들의 개인신용을 최소한 3년 동안 점검해주겠다고 정부 측이 약속을 했습니다.
네.
또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 되긴 했지만 OPM 측이 이 외부 기관과 협조해서 이 전산망 보안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사후 대책이야 어찌됐건 관계자들을 문책하라는 목소리가 더 커질 텐데요. 캐서린 아출레타 인사관리청장이 오늘 사임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버티다가 예. 결국 오늘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죠.
네.
사실 지난 6월 초에 이 전산망이 공격당했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부터 아출레타 청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압력이 거셌습니다.
네.
특히나 연방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을 이끄는 고위 지도자 3명이 이 아출레타 처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백악관에 요구했었고요. 또 지역구가 버지니아 주의 연방 공무원이 많이 사는 이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도 아출레타 인사관리처장이 반드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요, 이른바 남부연합기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한창인데요. 이 논쟁이 연방 하원으로 번졌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미국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시작됐던 논쟁이 드디어 연방 하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목요일이죠, 9일 연방 하원에서 이 내무부 예산안이 표결에 나왔는데요. 여기에 눈길을 끄는 수정안이 붙었습니다.
네.
이 수정안은 공화당의 켄 칼버트 의원이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몇몇 국립묘지에서 남부연합기를 내거는 걸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네. 이 수정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결국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날 예정됐던 내무부 예산안 표결을 취소해버렸습니다.
네. 이게 좀 배경의 설명이 필요하겠죠. 먼저 남부연합기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남북전쟁 시기에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끌던 북버지니아 군이 쓰던 전투 깃발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깃발이 남부 문화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게 인종차별을 상징한다면서 이 깃발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3주 전쯤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흑인교회에서 흑인 9명이 숨지는 총에 맞아서 숨지는 참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후부터 남부연합기를 둘러싼 또 해묵은 논쟁이 다시 시작됐고요.
맞습니다. 용의자가 이 남부연합기를 두르고 찍은 사진이 나오면서
네.
이 깃발을 퇴출하라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결국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논의 끝에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 오전에 마침내 청사 근처에 걸려 있던 남부 연합기를 내렸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초에 연방 의회도 남부 연합기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에 동참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죠. 7일 내무부 예산안에 첨부되는 수정안 하나가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는데요. 민주당 쪽에서 나온 이 수정안은 나라가 관리하는 묘지, 그러니까 국립묘지죠. 국립묘지에 어떠한 경우에도 남부연합기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이 내무부가 국립묘지를 관리해서 내무부 예산법에 이런 수정안이 붙은 걸 텐데요. 그런데 현행 규정으로는 이 국립묘지에 남부연합기를 내걸 수 있었던 모양이네요.
이 사실 기존 규정은요. 국립묘지에 있는 국기계양대에 남부연합기를 걸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남북전쟁에서 남군으로 참전했다 전사한 사람들을 기리는 날에만 이들 군인들의 묘에 이 작은 남부연합기를 걸거나 장식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 안에서 9개 주가 이 남부연합 출신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날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7일에 통과된 수정안은 이날에 작은 남부연합기를 거는 것도 금지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목요일에 이 수정안을 뒤집으려는 다른 수정안이 공화당 측에서 나온 거군요. 하지만 또 이 수정안이 나오자마자 민주당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했죠?
물론입니다. 특히나 민주당 소속 흑인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네. 이렇게 남부연합기 논쟁이 하원에서 커질 조짐이 보이자 이 메이너 하원 의장이 이 말 많은 수정안이 붙어있는 법안의 표결을 취소해버린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존 베이너 의장은 남부연합기 관련 문제를 다시 검토할 모임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 NCES가요. 목요일에 눈길을 끄는 통계 수치를 발표했는데 이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죠.
네, NCES가 지난 10년 동안 2년마다 한 번씩 각 주별 학력 성취도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어제 2013년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지수가 그러니까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NAEP 이렇게 불리는 자료죠?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고요. 예? 원래 이 NAEP가 미국 공립학교 학생 가운데 4학년, 8학년, 12학년을 대상으로 치른 이 전국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학업 성취도 지수인데요.
네.
이 9일날 나온 지수는 이 각 주의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점수를 NAEP 지수, 그러니까 이 전국 지수로 환산해서 평가한 자료입니다.
네.
참고로 미국에서 4학년이면 북한에서는 소학교 4학년생 정도에 해당할 거고요. 8학년은 북한의 초급 중학교 학생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데 주별 점수를 전국 지수로 환산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미국 주들이 학생들의 학업 성장을 평가할 때 같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각자 따로 마련한 시험을 봐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가령 서부 캘리포니아와 동부의 뉴욕주가 학생들의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두 군데에서 나온 점수를 단순하게 비교를 하기가 곤란해서 주별 성적을 전국 성적으로 바꾼다 이 얘기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네. 같은 시험을 치면 모르겠는데 시험이 네. 다르니까 가령 뉴욕주의 수학 90점하고 캘리포니아주의 수학 90점이 같이 평가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NCSE 측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각 주에서 나온 점수들을 모아서 전국 지수, 그러니까 NEP 지수로 바꿔서 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나 비교해 보는 겁니다.
아, 네. 자, 비교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그중에 중요한 것만 추리면요. 전반적으로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이 수학에서 좋아진 성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읽기 분야에서는 잘하는 주는 더 잘했는데 못하는 주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읽기 부분에서는 격차가 커진 셈입니다.
예, 그럼 주별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뉴욕주가 유일하게 읽기와 수학 모두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위스콘신,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매사추세츠주도 잘한 편으로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이 엘라바마와 조지아 그리고 아이다호주가 전반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 통계를 접한 이 많은 전문가가 이 성적이 뒤떨어지는 주들이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현재 기준이 충분한가, 또 다른 주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점검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또 이 학업 성취도를 올리려면 자체 평가 기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미국에서는 지난 7월 4일 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이 테러를 걱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2001년 이 9.11 테러 사건, 또 2013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 폭탄 테러 같은 사건이 발생한 뒤에 이런 기념일이나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있게 되면은 혹시나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은데요.
네.
예, 다행히 올 독립기념일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서 다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숨은 공신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FBI가 이번 독립기념일을 겨냥한 테러 계획을 사전에 막았다고 하죠.
네.
덕분에 미국인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이 미국의 생일, 독립기념일을 즐길 수 있었던 건데요. 이게 바로 FBI의 역할 가운데 하나죠.
예, 맞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의 정식 명칭은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인데요. 하지만 영문 앞글자를 딴 FBI라는 명칭이 우리들에게는 더 친숙하죠.
네.
예, FBI는 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연방수사기관으로서 이 모든 범죄수사와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으로 치자면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업무를 합친 기관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앙정보국 CIA하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CIA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요. CIA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바, 그러니까 해외 정보를 입수하고 또 수집하는 정보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FBI는 이 미국 국내에서 벌어지는 범죄 수사와 정보 수집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내 수사를 우선으로 하지만 이 범죄가 점점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도 지부가 있고요.
네.
한국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네.
예, 또 해외에 있는 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과의 협력 업무를 하는 전담반들이 있어서 이 국제적인 공조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끔 CIA와 영역 문제로 마찰음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주마다 각기 사법당국이 있으니까요. 각 주가 알아서 법 집행을 하는 게 아닌가요?
예, 이 FBI는 이 미국 사회와 안보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든지 주정부 권한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이 대형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이 지난 4월에 이 동부 볼티모어시에서 흑인 폭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연방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일이 있었죠.
예.
예, 또 최근에 이 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백인 우월주의 청년이 저지른 무차별 흑인 교회의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FBI는 모든 법 집행기관의 가장 위에 있는 연방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독립적인 수사권도 보장하고 있습니까?
예, FBI 수사는 의회나 대통령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FBI 국장은 이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되고요. 임기는 최고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FBI 국장은 제임스 코미 국장으로 지난 2013년에 임명돼서 FBI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FBI가 관할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현재 FBI가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는 건 크게 아홉 가지 분야인데요.
네.
예. 국내외 테러 공격과 외국의 첩보 간첩 행위, 사이버 범죄, 대량 살상 무기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거고요. 또 모든 공공부패, 조직범죄, 경제범죄, 폭력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권을 보호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 시민권과 관련된 범죄일 경우 증오범죄나 인신매매 같은 게 있고요. 경제범죄의 경우도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융자, 은행사기, 반독점법 위반 행위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범죄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다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을 하려면은 직원 수도 엄청나게 많겠네요.
예, 2014년 10월 말 현재 직원 수가 3만 5천 명이 넘는데요. 여기에는 특수 요원과 정보 분석가, 언어 요원 같은 특수 지원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네.
예,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고요. 전국 대도시에 56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또 그보다 적은 도시나 마을에는 레지던트 에이전시라고 부르는 좀 더 작은 사무소가 있는데요. 이게 또 약 36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FBI의 2014 회계연도 예산은 8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 연방수사국 FBI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연방수사국이 세워진 게 얼마나 되나요?
예, FBI가 설립된 건 1908년 7월 26일입니다. 예,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보나파르트 장관이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들고 약 30명의 요원들을 뽑아서 일하게 한 건데요.
네.
예, 이때는 수사국 BOI, Bureau of Investigation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수사부 DOI라는 이름을 거쳐서 1935년에 오늘날처럼 법무부 산하의 독립기구로 FBI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네, 이 FBI 역사를 말할 때 존 에드거 후버 국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예, 후버 국장은 1924년에 국장에 임명돼서 1972년 77살로 사망할 때까지 무려 48년 동안이나 재임을 했으니까 이 FBI와 반세기 가까운 시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네.
예, 현재 FBI의 모토 추구하는 바가 충성과 용기, 성실인데요. 이 후버 국장 시절인 1935년에 기관의 이름을 DOI에서 FBI로 바꿀 때 한 직원의 제안으로 FBI 이름과 똑같이 맞춰서 충성의 fidelity, 용기, brave 그리고 성실, integrity, FBI를 모토로 삼았습니다.
네.
예, 이 세 가지 모토는 오늘날에도 이 FBI 수사관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네. 이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수사국 본부 건물 이름도요. 에드거 후버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후버 국장이 공과 사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인물이기도 하죠.
예, 후버 국장은 48년 동안 FBI 수장으로 있으면서 FBI를 전문적인 국내 최대 범죄 전담부서로 키우고 또 지문수사를 비롯해서 현대의 경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FBI의 초석을 쌓은 인물입니다.
네.
예, 오늘날 FBI 하면 떠올려지는 이 견고하고 강한 이미지는 거의 다 이 후버 국장 시절에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 하지만 후버 국장은 이 비밀스러운 정보를 무기로 점점 그 누구도 함부로 못 건드릴 권력자로 군림하게 됐습니다. 이 후버 국장은 특히 사망할 때까지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했는데요. 이런 활동들 가운데는 불법 도청과 가택 침입 등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불법 행동이 많아서 굵직굵직한 소송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네. 이 후버 전 국장이 사망한 지 40년이 넘었는데요. 사실 요즘 FBI도 비슷한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예, 2001년에 9.11 테러를 겪은 후에 이 FBI는 사전에 테러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네.
예, 이후에 이 FBI는 대테러 업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전에 테러 음모를 적발하고 또 잠재적 테러 분자들의 행동을 추적하면서 이 불법 도청이나 감청 행위가 수시로 이루어졌다 왔다는 비난 또한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테러 위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FBI가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현대 FBI의 고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미국 이야기 전해줄 새로운 미국인 만나보시죠.
My name is Steve Okren. I'm the Youth Services Manager.
전 버지니아 첸틀리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스티브 오클랜드입니다.
스티브 오클랜드 씨를 만난 것은 버지니아에 위치한 첸틀리 도서관입니다.
아니 도서관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요?
네,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느라 조용할 것 같은 도서관 주차장이 오늘은 시끌벅적하죠. 여기저기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 경적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평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났나 하고 걱정이 앞서겠지만 오늘은 좀 다릅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릴 때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함께 터져나오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오늘 미국 이야기 전해줄 스티브 오클랜드 씨에게 들어보시죠.
Touch a truck? Well, we library worked with the local police department.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버지니아 첸틀리 도서관에서 지방 경찰국과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해 마련한 터치어 트럭입니다. 터치어 트럭은요, 경찰차, 소방차, 쓰레기 수거 트럭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들을 만져보고요. 직접 타볼 수 있는 행사인데요. 얼마 전 저희 도서관에서 마련한 이 행사에 아이들과 어른들 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Touch a truck. 자동차 좋아하는 아이들 정말 신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참 많은데요. 특히 여름철에는 뭐 굳이 특별한 행사장에 가지 않아도 동네 공원이나 도서관에서 음악회나 전시회 또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스티브 오클랜드 씨가 소개하는 이 터치 어 트럭은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가 높은데요. 경찰차, 소방차 등 지역사회 활동과 관련된 자동차들이 총출동하는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입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꿈같은 하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e thought it'd be a fun event for young kids to be able to actually see a truck or a fire truck or a police car.
터치어 트럭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행사입니다. 도로 위에서 멀리서 보거나 장난감으로만 갖고 놀던 소방차나 경찰차를 직접 만지고 타볼 수 있으니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Young children really like being able to climb up on tractors and trucks and then sit in the seats.
아이들은 공사장에서 쓰는 트랙터나 트럭에 올라타고요. 운전석에 앉아서 버튼을 눌러보기도 하는데 자신들의 영웅들이 하는 일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서 그런지 다들 흥분된 표정이에요. 터치어 트럭은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온 가족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티브 오클랜드 씨가 근무하는 첸틀리 도서관에서는 3년 전부터 터치어 트럭을 시작했는데요. 지역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매년 더 큰 행사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We started this 3 years ago and it was a little bit smaller. Police vehicles and sheriff.
3년 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경찰차 몇 대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매년 주민들 참여율이 높아져서요. 올해는 경찰 헬리콥터까지 등장했습니다. 저기 주차장 잔디밭에 있는 헬리콥터 보셨죠? 오늘 하루 종일 줄이 제일 길어요.
Some other trucks from the utility company and from towing company.
올해는 경찰차나 소방차뿐만이 아니라 공공기업들의 자동차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견인차도 아이들 인기가 높고요. 쓰레기 수거 트럭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어른들도 관심 있게 보면서 만져보곤 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으면 단골로 등장하는 영웅들이 또 경찰, 소방대원, 포크레인 운전기사 정도 되는데요.
네.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운전석에 앉아서 이것저것 눌러볼 수 있으면 참 값비싼 놀이공원 가는 것보다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용하던 도서관이 이날 하루는 여기저기서 이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고 시끌벅적해 는데요. 터치어 트럭 현장으로 직접 가보시죠.
네, 여기저기서 울리는 여기저기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첸틀리 도서관입니다. 네. 주차장을 가득 메운 각 자동차들 앞에는 축제 분위기를 연상하는 아주 흥겨운 그런 모습인데요. 평소에 들으면 좀 긴장할 수 있는 이런 소리도 여기서는 자 들리십니까? 아 어디서 또 아이가 빵빵 하고 누르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탱크처럼 생긴 자동차도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뭘 하는 데 쓰는 걸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큰 자동차는 SWAT 트럭, 경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트럭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데 특수 임무를 위한 트럭이죠. 오늘은 아이들이 이 트럭을 타고 내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트럭 지붕에 있는 작은 구멍 모양의 출입구로 머리를 내밀어 볼 수도 있는데 장갑 차량을 타보는 건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떤 경찰분이 무슨 상인처럼 여기 물건들을 다 늘어놓고 소개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만나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It's a hazardous evidence collection. So there's some hazardous material.
저희는 FBI에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해요. 위험 물질로 의심된다는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조사하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 증거 수집에 사용되는 일부 장비들입니다.
Something gets mailed to a comes through the mail and there's some bad chemicals in it.
만약 유해한 화학 물질이 들어 있는 걸로 의심되는 편지가 발견될 경우 안전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편지를 개봉하고 편지에서 증거들을 수집해서 발신인을 추적합니다.
네, 행사에 참여한 자동차들은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소방차 앞에는 소방관이, 경찰차 앞에는 경찰관들이, 또 중장비 자동차 앞에는 전문 기사들이 직접 설명을 하며 주민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첸틀리 도서관에서 무료로 한쪽에서는 물을 나눠주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동차를 앞에 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찰들,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소방 관련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소방차 있고요. 또 앰뷸런스가 있고 빨간색 자동차들이, 견인차처럼 생긴 자동차도 있습니다. 공사장에 있는 불도저라든지 포클레인 같은 차들도 있고요. 아이들이 누구나 한 번은 운전석에 앉아보고 싶어하는 버스도 있고요.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쓰레기 자동차를 또 직접 내부를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워크이라고 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곳들,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 설비할 때 필요한, 미국에서는 유틸리티라고 하는데요. 공공 업무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페어백스에서 물을 공급하는 그 페어백스 워터 컴퍼니에서도 자동차를 두 개를 갖고 나왔습니다. 자, 이 자동차들은 뭘 하는 자동차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페어팩스 워터 시스템에서는 덤프 트럭과 파이어 하이드렌트 트럭, 즉 소화전 트럭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두 트럭은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싣고 내리는 데 사용되는데, 특히 소화전 트럭은 도로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이 고장났을 때도 사용됩니다.
평소에 어른들에게는 다소 위험 있게 다가오는 경찰관 아저씨들도 오늘은 물병을 들고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나눠주며 아주 친절한 안내하는 아저씨로 변해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이런 행사를 왜 여는 걸까요?
저는 페어팩스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비숍입니다. 이 행사는 아이들에게 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하는 기회가 될 텐데요. 아이들이 경찰관과 소방관 등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들을 알게 된다면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매년 터치어 트럭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은 경찰차를 타고 경찰을 만나고 소방차 안에서 소방관과 직접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911로 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스티브 오클랜드 씨 역시 이런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좀 더 가깝게 여기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It puts a human face on the people that are doing the jobs that
주민들이 지역사회 공공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을 접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도서관이 재밌는 곳이고 단순히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단연 인기가 있었던 것은 경찰 헬리콥터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설명을 하고 임무를 무사히 마쳤는데요. 자, 이제 헬리콥터가 이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기를 들고 헬리콥터 주변에 모여 있는데요. 경찰 헬리콥터이기 때문에 더 기대감을 가지고 헬리콥터의 이륙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헬리콥터가 드디어 이륙을 하나요? 조종사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로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헬리콥터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데요.
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오늘은 스티브 오클랜드 씨가 전하는 미국인들의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 터치 어 트럭에 대해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Today's expression is play it cool. Play it cool.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잘 들어보세요.
How are you feeling about the test?
Though I am very anxious about this test, I will play it cool all day.
That's a good idea. The best thing to do is to play it cool and stay calm.
본문에서 제이슨이 How are you feeling about the test? 시험 앞두고 기분이 어떠니? 라고 묻자 제가 Though I am very anxious about this test, I will play it cool all day. 많이 불안하긴 한데 그냥 온 종일 차분하게 지내려고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That's a good idea. The best thing to do is to play it cool and stay calm.
좋은 생각이야.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있는 게 최고지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Play it cool in mind, and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How are you feeling about the test?
Though I am very anxious about this test, I will play it cool all day.
That's a good idea. The best thing to do is to play it cool and stay calm.
오늘의 표현은 play it cool입니다. To play it cool means to stay calm and relaxed under stressful or pressured conditions. When you play it cool, it can also mean that you are intentionally trying to not look like you are too interested or not as anxious as you really are. Play it cool.
스트레스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다. 동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안하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며 감정을 숨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 관심이 많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도 안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중요한 거래나 데이트, 그리고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큰 일을 앞두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무덤덤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끝으로 신중하고 빈틈없이 행동할 때, 화나는 걸 꾹 참아낼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시험이 걱정되고 좀 불안하지만 온 종일 차분하게 지낸다고 했죠.
Though I am very anxious about this test, I will play it cool all day.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t's a sensitive situation, so play it cool.
이라고 하면 민감한 상황이니까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오늘의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ow are you feeling about the test?
Though I am very anxious about this test, I will play it cool all day.
That's a good idea. The best thing to do is to play it cool and stay calm.
Let's review. To play it cool means to stay relaxed and calm under stress or pressure. It can also mean to hold one's temper. Play it cool. Play it cool. Play it cool. Play it cool.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 bye.
Only fools rush in.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UB40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들으시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뉴스 광장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 명이 하루 1달러 25센트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1달러 25센트를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낮은 금액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제적인 빈곤선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서 사는 사람들은 극빈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17%, 즉 6명당 1명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극빈이란 단순히 숫자가 딸린 낱말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한 꿈이고 더 넓은 사회가 나아가는 잠재성의 상실이며 거칠고 어려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식량,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극도로 모자라는 자원을 나누어 써야 하는 불가능한 삶의 선택입니다. 빈곤선 또는 극빈선의 삶이란 소득의 80%가 먹는 데 들어가고 비상시를 대비해 돈을 모아둘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 약 75년 동안 상황은 개선됐습니다. 1990년 이후 빈곤 인구는 19억 1천만 명에서 12억 명으로 줄어 43%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10억 명을 더 빈곤선에서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개발처를 주축으로 다른 나라와의 협력체제를 구성해 경제적 기회, 보건, 식량, 교육, 평등, 안전, 그리고 책임성 있는 정부 운영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와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극빈층을 없애는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가능한 목표라고는 하지만 지구촌의 힘이 한데 모아졌을 때에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극빈층을 없애는 방향으로 갖고 있는 개발 능력을 가동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량을 확보하고 어린이 생존율을 높이며 교육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곳 사람들을 초청해 개발에 장애가 되어온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사람들을 세계 경제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전진을 가속화하고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앞으로 15년 안에 지구상에서 극빈층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